여러분 주변에 그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 있으세요? 있어요. 있으면 행복한 건데. 예. 그 부모든 또 학교 선생님이든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예. 그렇잖아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엉망이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아닌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설교한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교회의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그 직무가 무거워서 힘든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본이 된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건참 그만큼 힘이 든 거예요. 당회원이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보다는 또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앞에 서서 본보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지, 앞에 선다는 건 그냥 부담이죠. 마냥 왠지 부담이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요. 그만큼 고독한 것이고 책임에 대한 압박감도 강하고 또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본을 받을 만한 확실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본을 받을 만한 확실한 대상이 있어요. 특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가?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거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이 후로네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후로네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 Way of thinking.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이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날마다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도록,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오늘 비로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의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뒤에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여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 내 기쁨이 돼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돼요? 언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뻐요. 기뻐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마음이 어그러지고 날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 기쁘시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전혀 기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날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주님과 날마다 일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는가 하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예.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있는데 새로운 마음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본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얼마나 나올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555번 나온대요. 외우기도 쉽게. 네, 555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겠죠. 믿음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233번. 네, 233번.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지죠. 소망은 몇 번이 나올까? 소망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 85번. 85번. 그런데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 뭘까요? 뭘까요? 마음이요. 마음이 1085번 나와요. 1085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안 그러세요? 무엇을 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칼을 품고 살면 반드시 어느 때에 그 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들어본 표정이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칼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면 반드시 어느 때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면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에 뭔가 예수를 품고 살아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품고 살다 보면 어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믿음을 품고 살면 믿음의 마음이 되고, 사랑을 품고 살면 사랑의 마음이 되고, 소망을 품고 살면 소망의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죄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일이 나타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각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느끼셨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각각이라고 하는 의미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만 잘한다고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의 각자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양정파워교회 겨울수련회 주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운다, 뭐 이런 주제였어요.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막 감동을 했어요. 이거 윤태혁 전사님이 이 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표정은 왜 낯설지요? 전혀 감동을 안 하시네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운다. 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엄청 감동받았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운다. 내가 기여함을 통하여, 내가 참여함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표현한 그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내가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나서도 돼요. 그만큼 능력도 되고 그만큼 위치도 되고 실력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지 않고 먼저 앞서서 나가지 않고 내가 뒤로 물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삶. 이 삶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할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앞서가는 분들이 무서워요. 목회자보다도 더 앞서가는 분들 무서워요. 때로는 조금 양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막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러다가 큰 코 다치지 할 때 큰 코 다치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됨이 중요해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이러다 보면 교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요 조금 늦추는 거예요. 늦춰서 다른 분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먼저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지만 내 능력이 충분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도 지장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좀 낮추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이 더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주변에 깔린 생각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예?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한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해야 한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충성을 더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기뻐할 줄 아는 교회였고요.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견딜 줄 아는 교회였어요.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었고 또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교제가 있었고 자비와 긍휼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 드러내야 할 표현들입니다. 삶의 내용들입니다. 삶의 내용들. 사랑의 위로, 권면 이런 거요. 권면, 사랑의 위로 이런 것들 또 성령의 교제 또 자비와 긍휼 이런 것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삶의 표현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말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 있거든이란 없었기 때문에 있거든 하고 해서 만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건가?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이것은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 표현은 있거든이라는 것은 애매해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권면을 경험했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고 성령의 교제를 경험했고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됨의 근거가 충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면보다는 허물을 들추어 질타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지고 교제보다는 오히려 교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긍휼과 자비보다는 정죄와 불안감만 조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식간에 마음은 나뉘어집니다. 순식간에 마음은 뿔뿔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해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떤 경우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지만 남보다 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됨, 조화, 협력 이거예요. 하나됨, 조화, 협력.
이것이 힘의 세 가지 원리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릴 적에 여러분들 읽으셨던 삼국지 기억하십니까? 삼국지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 삼국지 참 재미나잖아요. 참 재미나요. 특히 거기에 나오고 있는 3대 영웅 있지 않습니까? 3대 영웅. 유비, 간우, 장비. 예, 등장하잖아요. 3대 영웅. 그런데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특이하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비는 돗자리 장사였고요. 관우는 서당의 훈장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장비는 누구예요? 백정이었어요. 백정. 각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모아지니까 시대의 영웅이 됐어요. 시대의 영웅이 되었어요. 본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세요? 예.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공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공이 많은 건 오히려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요. 교회의 일꾼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엄청 좋은 일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공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성도 입니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양정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 동안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참 놀랍게도 사람의 속성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려요. 남보다 좀 조금만 더 가지면, 남보다 조금 실력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남보다 조금 더 잘난 모습이 좀 있으면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들이 꿈틀꿈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고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얘기합니다. 아멘.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 어떤 존재죠?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 아닙니까? 결코 씻길 수 없는 더럽고 불경건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셔서 죄 많은 경건치 않은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요. 사람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비운다든가 내 자신을 낮춘다든가 거기에다가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든가 결코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나 자신이란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첫 번째, 두 번째 한 마음 품는 거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어떤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복종하고 산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게 영광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가장 밑바닥. 찍히고 상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내침을 당하고 나 뒹구르고 바닥에서 땅 뒹구르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바닥에 인생 바닥. 그런데 하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높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은 바로 이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까지 낮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속적 마음을 갖고서는 더 이상 이 일을 실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그런데 낮아진 게 있어야죠. 나를 비운 게 있어야죠. 죽기까지 복종한 게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둥바둥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비우시고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때가 임할 줄 믿고 오늘도 때로는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또 낮아지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힘들 수 있어도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신다는 그 영광의 때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권세요 파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난감합니다.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놀랍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옥죄이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결박으로부터 풀어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옥죄이고 나를 숨을 못 쉬게 만드는 모든 나쁜 현상들아 이 시간에부터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옥죄어오는 이 두렵고 캄캄한 어둠의 영들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 제거되어 사라질지어다 외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이 청년은 놀라운 거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을 몰랐던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파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지나간 모든 세월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끌어내릴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둥바둥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낮추고 나를 더 겸손하게 섬기고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나갈 때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신 것을 누구도 끌어내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육신과 교만의 마음으로 높아지려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려는 찾아가 섬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고 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하면 하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갈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겸손할 때 서로를 높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기쁨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